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이 개천절이죠. 그리고 이틀 전이 국군의 날이었고 아마 다음 주 9일이면 또 한글날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국군의 날도 좀 휴일로 정했었는데 지금은 제외가 됐고요. 국군의 날 70주년인데 이번에 기념하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했고 또 굉장히 크게 광장을 행진하는 것도 없고 또 그래서 전쟁 기념관에서 소수가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했던 다채로운 방법으로 기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좋다 하는 분도 있고 이건 아니다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천절인데 우리 아파트 이제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건너편 아파트에 태극기가 개양된 게 딱 한 집 있더라고요. 뭐 다른 쪽 보면 다른 쪽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념일로 국가가 기념하는 기념일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념일로 정하고 그래서 휴일로까지 명명하고 전부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천절을 가만히 보니까 국군의 날 얘기하면 논쟁이 되니까 개천절을 보면 태극기는 하나 있어요. 나라를 연 날 아닙니까? 나라를 연 날. 하늘이 열린 날. 그런데 왜 이렇게 개천절에 대한 개념이 나 자신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 개천절이 이렇게 뭐랄까요? 뜻깊은 날처럼 어떤 내용이 그냥 쉬는 하루 동안에 그냥 절절히 이렇게 가슴에 닿는 내용들이 왜 없을까 하는 거예요. 단군께서 나라를 열어줬다. 뭐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과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개천절이. 국군의 날은 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통해서 처음으로 38선을 넘어서 북진하는 바로 그 날이 이제 10월 1일이지 않습니까? 저 압록강이 아니라 저 어디예요? 낙동강까지 밀려갔다가 다시 북진하기 시작해서 38선을 넘어가던 그날이 이제 국군의 날이죠. 스토리가 분명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념해야 된다가 너무 선명하거든요. 근데 개천절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닌 좀 뒤섞인 약간 미신적인 게 같이 섞여버린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뭐랄까요? 아주 가슴 깊이 이렇게 새겨지지 않았고 그렇지 또 그 이야기가 전생이 되질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오늘 오후에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억 전달자, 기억의 전달자. 개인의 기억이 있고요. 또 교회는 교회의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개인의 기억.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주자주 묻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어디 병원에서 어떻게 태어났느냐고, 몸무게가 그랬냐고, 그때 아빠가 같이 있었냐고, 그때 태어날 때 모습이 어땠느냐고,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태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태몽을 부모에게 묻는 아이들도 있고요. 개인의 기억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 아이의 첫 출발이 무엇이었는지, 아니 그 아이가 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저들에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온, 부모가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 자신이 부모와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 또 만들어갈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 개인의 기록들, 개인의 기억들이 매우 중요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틈만 나면 우리의 삶이 어땠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최근에 들어오시고 또 몇 년 전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출발한 이야기는 아마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수는 제가 자주 전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간증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 분당에 이제 저희들이 예수세계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막 분당에 개척했을 때는 이름이 양무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F12라고 하는 표현, 그 F가 뭐냐면 플락스입니다. F-L-O-C-K-S, 양떼 혹은 목장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그룹도 플락스, 목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양무리 교회가 개척될 때 사실은 그 개척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양재동에서 지하에 개척을 시작했고요. 혼자서 이제 개척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몇 명 모이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출발하면서 동시에 제가 저희 노회에서, 교단 노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서 노회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담임 교역자가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사회 보듯이던 목사님께서 중매를 서셨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셨는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노예 설립 예배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청년 회장인데 아주 좋다고. 아주 좋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간 내가 적극,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만나게 됐죠. 어쨌든 첫 번째는 서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스를 안 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이상하게 또 대면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제 아내를 굉장히 아끼기도 했지만 저를 또 나쁘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개척하면서 고생고생 하는 것보다도 좀 다른 길을 열어주고 싶었는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부르는 건지 모르지만, 거기 그렇게 해서 고생하지 말고 본인 교회에 와서 당신이 이 교회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500명 모이던 교회입니다. 지금 저는 몇 명 모시고, 성도를 모시고 개척한 사람인데 당신이 이 교회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분당에 가서 새로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분당에서 목회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일부분이 분당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고 또 근처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분당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 경험도 사실 그렇게 깊지 않고 부교육자를 그렇게 오래 해본 경험도 없는데, 어쨌든 그냥 부목사라 와 있어라 그런 말도 아니고 이 교회를 맡으라는 거죠. 물론 지휘는 본인이 하실 거고, 담임 목사, 그러나 이쪽은 이게 부목사인지 담임목사인지 잘 모르니까 하여간 이 교회를 맡으라, 담임 목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다지 끌리지는 않는 거예요. 한편에는 좋으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끌리지는 않는 거예요. 또 이제 막 시작한 몇 분 안 되지만 시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던 차에 의원이 분당을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분당을 왔는데 분당에 있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가슴이 뛰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거 내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자기가 있어야 할 어떤 뭔가 자기가 있어야 할 영역에 들어서면 뭔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느껴지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그런 어떤 감동을 느낀 거예요. 제가 예, 아무 대책도 없어요. 분당에 들어올 만한 돈도 없고 저희 집도 없었던 때니까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얹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분당에 왔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지 하나 걸렸어요. 그분이 분당에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분당에 오면 이게 어떻게 됐나? 이게 하나 걸리긴 했지만 첫째 제가 합류했는지 모르지만 결정을 내렸어요. 이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교회를 분당에다가 다시 개척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제가 분당에 이제 얼마 후에 개척을 했죠. 그게 이제 양무리교회예요. 임해동에 들어섰어요. 근데 임해동 5층짜리 건물인데 바닥 평수가 얼마나 될까? 한 100평? 한 100평이 안 될 거예요. 100평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몇 개가 들어간 건 100평이 안 됩니다. 한 70평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쪼갰는데 저희가 19.7평수로 19평인가를 얻었어요. 분양 사무실을 통해서 그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분양까지 대행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입주 이제 4천에 얼마씩 이렇게 하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주하려고 보니까 짐을 싣고 와서 보니까 교회가 5층에 두 개가 있고요. 4층에 하나 있고요. 3층에 저희가 들어가고요. 이야, 그 임해동 단지 내 상가는 아니지만 그 좁은 공간에 몇 개 상가가 한가 건물이 없는데 거기에 교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보니까 분양하는 사람들이 당신뿐입니다. 그걸 물었었거든요. 이 교회에, 이 건물에 다른 교회는 설마 들어오진 않겠죠? 없죠? 그랬더니 없습니다. Only you. 당신뿐이라는 거죠. 와, 그런데 5층에 절반 나눠가지고 교회만 누린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오른쪽에 교회, 왼쪽에 교회. 하나는 성광교회, 하나는 분당 장로교회. 4층에 침례교회. 그리고 제가 이제 4층에 침례교회는 아직 입주를 안 했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타자로 이제 또 입주하는 건데 와서 보니까는 네 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까? 속은 이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이제 실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참 근데 5층에 이제 어떤 교회 사모님께서 좀 무서운 분이셨어요. 연세도 있으셨고 그분이 못 들어오게 막으시는 거예요. 와 동네 방네 아파트 다 들리더라. 못 들어와 이렇게 가로막고 난리가 났어요. 그 앞에 본인 교회 앞으로 들어 나는 분양 받았어. 세입자는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들어갔죠. 4층 목사님은 포기하고 그냥 손해보고 이제 끝내버리시더라고요. 그분은 좀 착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서 그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쪽 미금역 쪽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우리 성도가 이제 그 남영진 집사님, 정미경 집사님, 저런 분들이에요. 저 이제 부부잖아요. 그때는 이제 각각 총각 처녀로 저에게 각각 오셨고, 정미경 집사님은 이제 반주도 하고, 저희 집에서 또 한 3년 사셨고. 그런데 남영진 집사님이 정미경, 우리 정미경 집사님 반주하시는 분 아시죠? 예. 청년 집사님을 좋아한 거야. 믿음이 없는 남자거든요, 남영진이. 믿음 없는 남자고 휠체어를 밀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던 분인데 마음에 탁 들어오는 감동을 주는 여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으니까 교회를 안 떠나더라고요. 수련회 갈 남자가 아니거든요. 수련회를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제 아내는 알더라고. 아무래도 저 나 형제가 저 청미경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나중에 보니까 점점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헤엄치면서도 계속 힐끗힐끗 저쪽만 쳐다보고 계속 그러더라고. 우리 애 봐주면서도 저쪽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꿈을 하나 이제 정명희 집사님은 꿨어요. 국수를 말아먹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남자인데, 큰 부자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닌 남자지만 그래도 지금 믿음도 좀 약한 좀 시원찮고 하지만은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하는 남자고 저 여자 한 사람만 바라보고 계속 저런 걸 보니까 먹여 살리기는 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경아 하면서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꿈을 꿨어요. 국수 말아먹는 꿈을 꾸고 근데 그 말아먹는 꿈을 꾸 얘기하면서도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결혼하라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결혼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제가 아마 이론과 결혼 제가 주례하고 저런 게 없었으면 아마 양무리교회가 예수세계교회가 분당에 안 세워졌으면 지금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윤정이 윤주, 윤정이 윤주 오늘 안 보이네. 아, 윤정이 보이는구나. 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오늘 누구 가만히 생각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천절 생각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개천절 생각하다가 제 과거를 더듬고 교회의 시작을 한번 교회가 열린 날을 한번 생각해 보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성가대 지휘하는 오동춘 집사. 또 정유진 집사, 정유진 집사가 중3 때인가 왔었거든요. 예, 어머니하고 찾아왔어요. 거기는 5대때 신앙, 그 다음에 이쪽은 뭐 3대째인가 4대째인가 그렇고. 그런데 둘이 딱인 거예요. 이 오동춘 형제는 국수일이라고 하는 그 외대죠? 외대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먼저 왔어요. 먼저 왔어. 먼저 왔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해서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동춘 집사가 저에게 출석하게 됐고 정훈 집사는 그대로 그 안에서 이제 자라다가 이제 대학 이제 만난 거죠. 대학 과정에서. 근데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보니까 니들 둘 부부로 맺어 주신 것 같다. 결혼해라. 한번 사귀어 봐라 그랬더니 동춘이요? 이러더니더라고요. 유진이요? 전혀 아니옳시다, 둘 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추석 때인가, 설날인가, 그 어느 한쪽에서 오겠다고 전화를 하고, 인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라 그랬는데, 보니까 둘이 오는 거예요. 둘이 상자 하나씩 들고, 줄레줄레 골목 끝에서 오더라고요. 창문에서 내려다 보니까. 둘이, 데이트를 시작했고, 서로 이제 그러다가 결혼하기로 이제. 그래서 오늘 지금 시은이도 있고, 은서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생각해 본다니까요. 예수세계교,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내를 만나고, 또 그 목사님이 분당한다는 얘기를 기억에 남아가지고, 분당이 어떤 곳이길래 하면서 와보고, 그랬던 것이 우리 예수세계교의 출발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지금 들어오신 지 한 7개월 되셨나요? 8개월, 7개월 정도 되셨는데, 홍사원 집사님,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무슨 부품 만드는 금형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뭘 섬기기를 좋아하시는지, 100명을 동시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고기 굽는 걸. 고기 굽는 그 기구를 뭐라 그러죠? 그릴, 그릴. 그걸 큰 그릴 두 개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싣고 지금 산으로 가셨어요. 지금 우리 수양관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한 열몇 분이 동시에 다 지금 가셔가지고 개천절이라고 저희 가셔가지고 고기고 먹고 지금 실컷 놀다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한 분은 정정채 집사님, 그 제2남성교회 그 회장 정정 집사님은 할리 데이비슨인가요? 할리 데이비슨이죠. 오토바이 이런 거 부릉부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타고 와이프 헬멧 쓰여가지고 태우고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장황하게 교회 출발한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고 성도들 얘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사로운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은혜 받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꾸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사사로운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만든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라 그러거든요. 한 국가 이런 차원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라 그러거든요. 교회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그냥 1대1의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1대1로 만나기도 하지만 함께 만나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옛날 얘기 좀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든 아니면 육적인 자녀든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떻게 만났고 너희들을 언제 어떻게 해서 낳고 너희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고 너로 인해서 우리 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많은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듯이 교회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항상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엮어가면서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그 첫날, 출애굽의 그 첫 번째 출애굽 날,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려한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미래가 얼마나 화창한지. 맑음의 연속일 거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땅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첫 출애굽할 때 지금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념하라고.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기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념하라, commemorate로 되어 있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remember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 그렇게 한글로 번역됐지만 지금 예, 본래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는 킹 제임스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죠. 사실 기념한다는 것도 기억하기 위한 거잖아요. 국군의 날 뭐예요? 기념일은? 그 나라를 기억하는 것이죠.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절대 나라는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영토를 침범하거나 우리 국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간에 옛날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개천들도 하늘이 열어준 나라라는 것이죠. 조금 약간 미신적인 게 끼어서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되도록 이 집단 기억을 계속 자손들에게 이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직접 체험 안에서도.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애굽의 노예 되었던 때를 말해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했던 삶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때 비참한 사실을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한번 물어보면요. 조선시대 때 양반 아닌 사람들 없고요. 응? 이씨, 김씨 아니어도 양반 아닌 사람 없고요. 다 전부 무슨, 하여간 한 10대, 20대까지 올라가가지고 기어이 이 벼슬 한 분들 이름을 쭉 타서 무슨 공파, 뭐 무슨 계열 전부 얘기하잖아요. 전부 대단한 집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전부 대단한 가문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것을 심지어 양반도 돈으로 사가지고 끼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자손들에게 우리 양반 가문이야 이렇게까지 하지만 그렇게까지 자식들에게 조상들에 대해서 높이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전승시키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좋았던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얘기하기 수치스러운 나 어느 집 대감댁의 종놈이었다고 이런 얘기하듯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런 노예 생활했다고 하는 얘기가 수치스러워서 얘기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모세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노예 되었던 때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유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자유라는 것이 그토록 지켜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반드시 각인시키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절대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되고 절대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서는 안 되고 혼탁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 그리고 그 애굽에 조응되었던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나타나서 우리 백성을 큰 노예 신분이었던 비천한 신분에 우리 민족을 끌어내서 한 국가를 세우시고 제사장나라로 세우시고 선민 중에 선민을 만드셨다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은 잊어버리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을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거 후손들이 알려지는 거 그런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태도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기억하는 자는 다시 그 일을 겪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민족이고 기억하게 하는 기억 전달자로서 부모가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출애굽 얘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도 죗된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흑암의 나라의 시민이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세처럼 출애굽하듯이 끄집어내셔서 빛의 나라로 이동시킨 빛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민 하나님의 선민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이야기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도 출애굽 모델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출애굽이 원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1년 중 한 번이죠. 유월절이 되면 자식들을 다 모아요. 촛불을 켜고 예식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포도주를 따른 다음에 그 잔은 어머니를 위한 잔. 어머니가 어떻게 이 가정에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여기까지 왔는지 어머니의 헌신을 기억하도록 하는 얘기부터 많아요. 그 의식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네 가지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게 합니다. 자녀들이. 이날은 다른 날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날은 다른 날들과 다르게 보내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네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는 얘기가 뭐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다. 우리 조상은 애굽의 종로로도 하던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누룩 섞이지 않은 빵을 지금 먹고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야 빵이 보드랍고 떼어먹기 좋고 그러잖아요. 누룩 안 넣으면 딱딱한 덩어리째 그렇게 먹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형편없는 음식인 거죠.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형편없는 빵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습니다. 입에 딱 넣으면 그나마 쓴 박히는 양념에서 이렇게 김치를 담그면 맛있기라도 하지. 근데 그대로 양념 없이 맛있는 맛을 제거하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없었던 조상들의 노예의 삶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다시는 이런 빵을 먹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이런 나물을 먹고서 연명 수준의 삶을 우리 민족은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반복함으로써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그 조상들의 출애굽의 경험, 노예 생활의 그 혹독했던 계절의 경험과 하나님의 크신 팔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떤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기억 전달자로서 부모는 유월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년 반복해서 자기 조상들의 기억 속으로 합류시키는 유대인들의 이 습관처럼 구약 성도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자녀들에게 육적인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고통스러움을 이겨냈던 이야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복을 받았던 이야기도 전수하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신 예수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그것도 함께 이루어간 이 얘기들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었죠? 10년 되고 그러면은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오셨었지? 누구 통해 오셨었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더라고요. 또 생각이 나도 또 일부러 물어볼 때도 있어요. 처음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목사와 성도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교회와 그 성도가 만난 이야기고 함께 여기껏 걸어온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눔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과 우리가 걸어오면서 겪었던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함께 이루어보는 결심을 하도록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기억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은 치매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치매신 거예요. 그래서 방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한번 놀러 왔는데 제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큰아버님이 나중에 다시 모셔가셨어요, 두 분을. 아, 할머님은 그곳에서 돌아가셨고, 할아버님 혼자 계셨었는데, 할아버님을 모셔갔어요, 큰댁에서. 큰댁에 와서 보니까, 서울에 와서 보니까, 저 사랑방 같은 곳에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데, 온 벽이 비닐로 덮여 있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악취가 나고요. 뭔가 냄새가 나고. 할아버지가 막 울부짖으시는데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같이 갔는데. 그런데 또 다른 것도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치매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사라지는 거. 평생을 살아온 남편에게 누구세요? 누구신데 우리 집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 굉장히 큰 불행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국가가 치매를 다루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다루어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같이 병들어버리는 굉장히 힘든 과정 같아요. 여러분은 절대 단 한 번도 치매 걸리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정말 건강한 정신이 기억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요즘 치매 이야기가 드라마 가운데도 많이 나와요. 전번 드라마도 치매가 나오더니 이번 드라마도 보니까 치매더라고요. 우리 치매가 계속 나오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불행하다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버님이 치매셨다고 어머님이 치매셨다고요. 아 아버님인가? 본인도 치매 유전자가 있는가 해가지고 이분도 의사신데 그 치매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계속 검사를 받는데 마지막 그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데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당신은 치매 유전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도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한테 막 90도 각도로 자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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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돌아오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이 이렇게 무서워. 제가 이 얘기 꺼낸 것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처럼 개인의 기억도 사라지는 것이 문제지만 공동체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국가의 기억력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얘기다. 막 그런 차원에서 구군의 날도 한번 보고 그런 차원에서 개천절도 한번 생각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더 역사적 사실과 기록에 기반한 그런 개천절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일 모레 한글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는 한글날 기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세종대왕, 조선 왕조 자체를 이런 좀 부정하는 뭐가 있어가지고 단번에 그냥 단군서부터 단번에 김일성으로 넘어오는 이상한 족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 한글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국가적 이 귀한 기억들을 이 집단 기억들을 어떻게 하면 잘 계속해서 살려내서 물려주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전통, 이 좋은 습관 예. 그들의 그 강인한 뭉치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바깥에도 보시면 수련회 사진도 지금 수련회 한 지가 언젠데 지금도 붙어 있어요. 전 처음에 안 봤다가 지난주부터 제가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볼 때마다 웃음이 이렇게 미소가 걸리더라고요. 아, 얘가 이렇게 놀았구나. 아, 얘 아빠가 이렇게 애들하고 이랬었구나. 선생님들이 이랬었구나. 근데 애들도 지금 지들끼리 선생님들과 함께 수많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은총과 섭리와 사랑 속에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서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마음속 기억으로 지금 자리 잡게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다수보다 소수가 어쩌면 이런 점에서 유리한 것 같아요. 우리 수준의 교회 공동체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단점은 큰 일을 해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저기 무슨 교회인가요? 김상원 목사님 그게 무슨 교회야? 명성교회. 이디오피아 가면요. 이디오피아에서 가장 큰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지어놨어요. 대학이고 대학병원, 의과대학, 의과병원을 거의 지어놨어요. 이디오피아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명성교회에서 한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만 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큰 교회는 뭐가 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겉에서 보고 함부로 폄하하고, 물론 큰 교회일수록 뭐 또 많은 또 어두운 그림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큰 교회가 해낼 수 있는 일을 그걸 존중하고 박수 쳐주고,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뭐 하나 가지고 끌어내리고 다른 쪽보다도 기독교계 내 안에서 목사들 왜 작은 교회의 세습은 말하지도 않고 왜 큰 교회의 세습은 그렇게 교회 내부에서부터 그렇게 난리냐 이 말이죠. 세습이란 용어도 적절치 않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어쨌든 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오시는 것이 더 낫다고 교인들이 원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못하게.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이 그러는 것은 질투 같아요. 질투. 큰 교회에 대한 질투. 그 큰 교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그 통합 측이 혜택받은 목사님들, 아니 그 외 교단 목사님들도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정작 위기에 처하니까 공격수로 변해버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온 세계를 위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교회만 해낼 수 있는, 그런 규모만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누가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는 데 써주십시오. 한 5억 갖다 놨으면.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저희 교회가 뭐 어떻습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거, 이거 갖다 쓰세요. 그런 것들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저 뭐 법에 의해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그걸 이제 들춰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들춰내서 결국은 횡령죄로 그냥 감옥에 넣어야 시원하고 교회를 해체시켜야 시원한 것이 안티들인데 그 안티들의 그 의도를 많이 알면서 교회 내부에서 자정하는 것은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굳이 우리들이 공격수가 돼서 되겠느냐고요. 사실 그분이 만약에 그분이 감옥에 가면 그분이 감옥에 가시게 돼 횡령으로 해서 감옥에 가시게 된다면 본인이 취득한 게 아닌데도 횡령이 된다니까요. 그게 정규 목사님도 그래서 간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분은 재판 받으셨지 가신 게 아니죠. 그런 다음에 교회가 입을 한국 교회가 입을 타격은 지금 이대로 이 상황을 잘 우리가 보호해서 서로 단결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내부에서 자정하는 것이 훨씬 낫지. 적나라하게 대형 교회가 완전히 그렇게 다 까발려지고 해서 법적인 절차가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한국 교회가 그 다음에 입을 타격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PR을 잘 구분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의 이야기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밀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작은 교회들만의 또 장점이기도 해요. 가족 같잖아요. 예, 서로가 서로를 다 알고. 서로가 서로 아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큰 교회를 서로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가족은 좋든 나쁘든 이렇게 서로를 알면서,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서로 부추기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 장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뭘까? 우리 교회는 처음 출발이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 3대째였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좀 부족하다는 사실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보면서 인도받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 신약시대에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공동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하나님 음성 듣기가 그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래서 제가 목회해왔던 내용들도 그렇고 한국교회에 제가 나름대로 헌신해왔던 바로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 음성 듣기인 것이죠.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또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DNA예요. 이런 이야기,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얘기도 있고 우리가 힘들었던 얘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힘든 얘기는 잘 안 해요. 좋은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세상은 경쟁과 출세가 판을 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도 있고 그 중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출세를 해야 된다는 그 출세의 이야기가 있어야만 되죠. 그 출세자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가끔 아니죠. 항상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나쁜 얘기는 우리가 힘들었던 얘기, 실패했던 얘기 이런 얘기는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으쌰으쌰 해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어두웠던 부분, 밝았던 부분 함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고생을 했든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지금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힘들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할 누군가에게 줄 왁진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런 삶을 겪었는데 내가 이렇게 극복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야기가 있고 자기 속에 어떤 갖추어진 내성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의 영적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간증하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신서를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다시 회복했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첫사랑을 잃었었고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서신서에 그대로 담지 않았습니까? 누가 배신했던 이야기, 박해받았던 이야기, 성령이 임하셨던 이야기, 도시 전체를 삼켰던 성령의 불이 삼켰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서신서는 전부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엮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하고 나누시란 말이에요. 옛날 기억도 좋아요. 나쁜 얘기보다 좋은 얘기가 더 좋겠죠. 그러나 실패했던 얘기도 조용히 나눠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때는 이렇게 개고생했어 이런 얘기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개고생이 아니었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랬었던 거야. 뭐 이런 이야기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에서 수시로 나누고 청년에서도 나누시고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간에 맞지 않은 얘기도 있고 불편한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도 넘어가셔야 해요.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옛날 나를 생각하면 진짜 제가 오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중학교 1학년 때 지방에서 제가 그림을 공부했거든요. 미술부였어요. 근데 미술부인데 미술부장이 고아 출신이에요. 그때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아, 고아인데 사람을 잘 때리는 거예요. 맨날 때려요. 미술부장이. 그러니까 그림을 다 완성 못하면 엎드려. 그래서 2절대로 때리고. 그 다음에 그림이 자기 보기에 시원치 않으면 엎드려. 또 때리고. 맨날 이게 줄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그림 그리는 도구 2절, 2절, 세우는 거 2절대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야, 그게 매일 맞았어요, 매일. 그것을 또 학습하고 집에서 제가 또 풀었잖아요, 동생들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냥 동생들을 구타하고. 그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아버지가 일어나셔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탈퇴를 시켰죠. 왜냐면 계속해서 겁주고 뭐 너 미술부에서 탈퇴하면 너 알아.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서서 학교에 얘기하고 해서 미술부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제 그림 그리지 않은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한 2년 됐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보니까 미술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부를 근처에 어슬렁거리다가 그 고3 형이 부르더라고요. 이리 와봐. 너 그림 그릴 줄 알아? 예, 좀 해봤습니다. 한번 해봐. 해가지고 아그리빠를 그렸어요. 아그리빠. 아그리빠 황제 있죠. 아그리빠를 참 이제 그렸어요. 그랬더니 좀 할 줄 아네? 그러더니 너 오늘부터 미술부 하면 어때? 그냥 미술부를 했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아주 심하게 안 했어요, 제가. 심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시험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자신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림으로요, 미술부로서 그림으로 제가 한성중학교에서 한성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한성고등학교에서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바로 그때. 전도하려고 애쓰는 친구도 만났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제 개인의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들,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 반드시 여러분 나누시고 특히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시고 자기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좋게 보자 이 말이죠. 아멘? 실패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실패 있어요. 아, 다시는 나 이 말 꺼내고 싶지 않아. 아, 저 밥맛이야, 저 사람. 그런 성격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이야기조차 우리에게는 공동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넘어야 할 산이고 넘기만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능력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쓰실 건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실 건가? 교회의 생명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생명이란 말은 생은 마치 풀이 자라듯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아감, 그게 생이라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한자가 있을 텐데 한번 올려봐 주세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주어진 조건 쪽에서 살아가는 것이 생이라면 명은 그 의미를 자각하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감, 그것이 명이에요. 명. 그래서 명이라는 말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상형 문자 아닙니까 이게? 그게 뭐냐면 의관을 예관을 쓴 남자가 외관을 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용히 신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명자예요. 예, 명자 적어 있죠. 의관을 쓰고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저게. 원래 문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걸 찾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이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꾸 간증하셔야 돼요. 목장에서도 여러분의 그런 이야기, 어떤 주제가 나오면 거기에서 내가 실패한 이야기도 도움이 돼요. 성공한 이야기 도움이 돼요. 그런 나를 나타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었다고 하는 얘기로 항상 중심을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교회와도 나눠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인도네시아 지진이 9월 29일이었는데 팔루라고 하는 공항에 이 조종사가 자기 비행기 승객들 모시고 착륙을 하는데요. 그날 아침부터 불안하더래. 그날 아침부터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지 모르게.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김하종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또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갔었는데 그날 아침부터요. 깨어났는데부터 막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와가지고 좋은 일도 많은데 지금 오늘 대사관에서 만찬도 지금 이렇게 대사관에 초청받아서 만찬도 갈 건데 아침부터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생길려나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방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대사관으로 갔죠. 이스라엘 주 한국 대사관이죠. 갔어요. 갔는데 바로 그날 거기서 하여간 뭐 보내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그 시간으로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이 아니군요. 한 도중에 소식이 들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서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 알았어요. 근데 이 조종사가 아침부터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귀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느낌으로 내 직관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 감정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평안하면 계속 고고. 불안하면요. 이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시지 않고 계속되면 빨리 멈춰야 돼요. 멈추고 뭔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뭔가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빨간불과 파란불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특별한 방식으로 내가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음성 듣기 원합니다. 너무 고집하지 말고 가장 보편적인 것부터 터득하세요. 그것은 바로 내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냥 외모로 조건 보고서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와 알 수 없는 평안과 불안, 그것이 파란불, 빨간불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팔루라는 공항에 가야 되는데 모시고 내릴 때도 빨리 뜨고 싶더라는 거예요. 빨리 왠지 모르게 빨리. 그래서 조종석에서 잠깐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바깥을 돌 텐데 내리지도 않고 부정수상 나갔는데 자기는 비행기 안에 앉아있어요. 조종석에 앉아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계속 찬양을 이제 막 룰루랄라 했대요. 그랬더니 부정종사가 무슬림인데, 무슬림 부정 들어오면서 찬양 치친단 하나 만드시죠? 이렇게 농담도 하더래요. 그런데 부조종사가 이륙을 해야 되는데, 이륙할 때 조종관을 부조종사가 잡는데요. 그런데 부조종사한테 맡기지도 않고 계속 관제탑에게 빨리 이륙 뭐 승인해달라, 이륙 승인해달라 자꾸 이상하게 뜨라는 성령의 느낌,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빨리 승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3분 먼저 이륙을 시작했대요. 본래 시간보다 3분을 먼저.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조종관을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요. 그냥 빨리 뜨려고. 왠지 그냥 빨리 뜨고 싶어가지고. 쫙 뜨는데, 막 이륙하기 직전, 바퀴가 지면을 뜨기 직전에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리더래요. 그런데 그때 뚝 떴대요. 뜨고서 이렇게 보니, 해안가를 보니까, 해안가가 이상하게 물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뒤로 쭉 빠져서 해저까지 다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이렇게 올 때, 쓰나미가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일순간 해변의 물이 쫙 바깥쪽으로 빠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면서, 저기, 다른 나라로 와서 도착해서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지진이 시작된 거예요. 관제탑에 승인했던 그 관제, 담당자 있잖아요. 계속 떴다, 오케이, 바이바이, 잘 가라, 막고 하는데 딱 뚝 끊기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관제탑이 무너져서, 자기하고 마지막 승인해줬던 그, 관제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성령의 내적 역사예요. 바깥에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해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 항상 극적이진 않지만 또 고통의 이야기도 있지만 다 같이 있는 것들이니까 항상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 나누고, 아멘.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계속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가도록 만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가 알지 못하던 초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기억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기억하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그것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무교절을 제정하시고 그토록 지키라고, 매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깊은 뜻을 헤아려 아버지 자식들에게 해줄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생각해내게 하시고 기억해내게 하시고,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골짜기와 산의 정상의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억을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억을 상실한 민족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출애굽이 있었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 이어져 왔던 예수님과의 이야기, 이 기억이 사라진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일어서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기억력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이야기가 생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증할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앞 높이고 간증할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이야기, 주님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 살아왔던 이야기,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야기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생각나야 회복이 됩니다. 다시 생각나야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기억해내야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기억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을 살려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라가 하나님 광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부가 세워졌고, 아버지 국가가 아버지 대한민국 국호로 열방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세대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의 기억이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왜곡된 기억들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고, 왜곡된 사실들이, 왜곡된 비정상적 사실들이 올바른 사실로 기록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올곧게 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야기, 아버지 내가 고통으로 여기고 내 수치로 여겼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것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출애굽 이야기였던 것을 기억하고 잘 해석하여 아버지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억 속에 주님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